베드로 전서 1장 6절부터 9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 우리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한 시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거듭나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천국에 둔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물을 영광의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이것도 꼭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시험들이 함께 있고 꼭 거쳐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이 여러 시험들을 믿음의 시련들이 되게 하시어 우리 믿음을 순전하고 정결하게 하신 후에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과 고난까지도 우리 구원의 한 부분이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금보다 더 귀한 것, 더 없어서는 안 될 것, 꼭 소유해야 할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금이 풀무불 같은 과정을 지나 더욱 정금같이 되어가듯 우리가 겪는 여러 시련도 우리 믿음을 더욱 참믿음으로 드러내고 더욱 정금같은 믿음으로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에 섞여있는 세상 정욕들을 제하여가고 더욱 순전한 믿음이 되어가게 하며 우리로 더욱 옛사람을 벗고 예수님 닮은 새사람을 입게 하며 우리로 더욱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련이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면 고아가 아니고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꼭 믿음의 시련을 거쳐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우리 성도들만 누리는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복음에는 고난의 메시지가 꼭 함께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으므로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도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고난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오히려 살리시고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세상에서 눈을 돌려 더욱 예수님과 천국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이 없어서 우리를 실족하게 오히려 하시려고 우리 삶에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 시련을 통해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드러내고 내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려주시고 더욱 그 믿음을 굳게 하시는 것에 쓰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 고난과 시련을 거쳐 여기까지 왔죠? 그런 고난과 시련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없애거나 더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더욱 굳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시련 중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또 깨달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진보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고난 후에 우리가 누릴 영광과 축복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축복일까요? 7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깐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한번 보세요. 칭찬. 영어로 하면, 원어로 하면은요, praise.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glory. 존귀, honor. praise and glory and honor. 이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대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왜 이게 놀라운 걸까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 이것은 다 원래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여기도 찬송과 영광과 존귀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려져야만 하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누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고요? 잠깐 시련을 거쳐 영광에 이르게 하실 아들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 얻게 하셨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피조물들, 그것도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죄인들, 아니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속해 있어야 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이것을 예비하고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르게 되는 영광과 축복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르는 거냐? 우리가 누릴 천국의 축복이 대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바치시며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영원한 축복의 현실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로 아들의 자리에까지 높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 참 아들 되신 예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형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는 축복입니다. 그저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더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축복들을 보면 이 축복을 우리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신 겁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시며 예수님도 받으신, 예수님을 위해 예비해 주셨던 그 영광과 축복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의 고난을 통해 천국 영광에 이르신 이 참 아들을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계시록 5장 12절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도 누리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잠깐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하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며 같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으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오직 은혜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뭘 잘해서 얻는 것처럼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잘하신 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아들의 영광과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이 알려주는 성도의 참 축복은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아직은 잘 감이 안 잡히지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우리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도대체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기쁨의 무한한 현실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받았던 고난과 시련들은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실 것, 할 것이라고 하세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과 축복에 비한 그 기쁨을 맛보고 보니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축복과 영광을 오직 은혜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러 이것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존귀를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께 다 돌려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 것이다 또 주실 거고. 바로 이 마지막 날의 현실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성도의 삶, 이 소망이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산소망이에요. 이 산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에는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시련이 있든지. 그래서 다시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근심한 현실이 없어져서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근심한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것. 그 기쁨으로 우리가 지금 잠깐 당하고 있는 시련들을 더욱 이기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이루어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예비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이기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시련이 너무 커서 그것도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 이길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뭐까지? 죽음까지. 그날의 현실을 바라보는 소망과 기쁨이 지금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의 삶을, 아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뭔가 앞에 것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돼요, 삶이. 그런데 그것은 붕 뜬 현실이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현실들. 우리는 분명히 확실한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을 주장하면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 누릴 현실, 우리가 누릴 영광과 존귀와 찬송, 거기 숨겨져 있는 더 큰 기쁨의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세요. 도대체 우리가 누릴 영광과 존귀와 이 찬송의 현실이 왜 기쁜 것일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우리 기쁨의 비밀은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잠깐 고난과 시련을 지난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큰 기쁨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 기쁨을 조금씩 누리고 맛보고 있다고 하세요. 그게 어떤 기쁨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잠깐 믿음의 시련을 지나간 후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이제도 믿음으로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린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뭘까요? 우리 성도의 기쁨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대상. 누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현재의 우리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이를 천국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데 천국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기쁨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의 기쁨을 믿음으로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온전케 될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과 기쁨의 비밀이에요. 믿음은, 참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빠진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고 말씀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 세계인 성경 공부하실 때 다 배웠죠. 진짜 믿음은 그 말씀이 알려주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교제 나누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체험해서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도마한테 그러셨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삶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어떤 분이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 믿으라고 해도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하느냐고 주장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해도 내가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믿으라고 하느냐고 주장하신다면, 실제로 보여주면 믿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구름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지만, 보았기 때문에 믿었나요? 보아도 믿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천국, 말씀으로 안 믿으면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우린 보여주면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고 성령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보여줘도 올바로 믿고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으로는 가지 않아요. 믿는다는 게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여준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을 알아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대상을 알고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참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주셨다고 하세요.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과 열망,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통해 알고 믿으며, 그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 그게 앞에 오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에 속한 산소망의 가장 복된 현실이 무엇인가. 그곳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부활의 육체를 입고 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간절한 열망으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사랑하며 나누는 교제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빠진 기쁨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기쁜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있노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세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거하는 곳, 우리의 사랑이 거하는 곳, 우리의 소망이 거하는 곳,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면 내가 믿노라 하고 내가 소망하노라 하는 것이 뭔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천국에 내 소망이 없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면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거든요. 영원히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내 믿음은 그 대상, 내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가 아직도 우리는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결국, 즉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뭐 엄청나게 사랑하는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 가면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비록 아직은 너무나 미약할지라도 때때로 그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사랑한다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비록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듣고 알면 기쁩니다. 거기서 내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곧 천국에 들어가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한 면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 닥쳐있는 내 현실만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받는 또 다른 고난의 한 면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주님을 아직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교제 나눌 수 없다는 것.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이미 영적으로는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현실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만 순종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그 예수님만을 열망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 그 무엇이든지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기뻐하시고 우리만으로 만족하시고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죄성이 아직도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여 더디 믿게 하고 예수님께만 드려야 될 사랑을 다른 곳에 두고 예수님께만 속해 있는 소망을 다른 곳에 두고 예수님께만 드려야 될 믿음을 다른 곳에 두고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여질 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올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9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구원의 완성의 날이고 우리 믿음의 결국이에요. 그날에 누릴 기쁨, 사도 베드로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뭐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말로 할 수 없는,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어떤 기쁨에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누릴 기쁨을 바라보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으며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게 하고요. 더욱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받는 시련들이 이 영원한 기쁨의 날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구약의 성도들에게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고난 하면 생각나는 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했던 욥이 그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가 가졌던 소망과 기쁨이 무엇이었죠? 고난 중에 근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찾아왔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너가 회개해야 되고 너가 근심할 수밖에 없고 넌 슬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욥에게는 어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도했나요? 어떤 믿음을 굳게 했습니까? 욥이 19장 25절에서 27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시련이 끝이 없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가는 길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고난에 고난에 고난을 겪다가 죽는다고 해도 내가 이 육체를 떠나 내 눈으로 내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그게 내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이라. 이 마음 가지고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천국에 이르러 예수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돼 그 현실을 소망하며 모든 시련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며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 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욥이 고난을 이길 힘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받았던 극심한 고난과 핍박들 어떤 소망 가지고 이겨냈죠? 고린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 가장 기쁨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곧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온전히 사랑으로 교제 나누는 것. 비록 이 고난 속에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자기 영혼은 곧바로 몸을 떠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사랑, 그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핍박도, 고난도 이겨나갔던 겁니다. 형제 여러분, 아이고 욥이니까 그렇고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원리는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라고 하세요. 우리의 열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고난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무엇인가? 아니면 고난이 닥치니까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이고 다 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시련이 우리를 어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나누게 될 사랑의 교제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세상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그저 우리 자신과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면서 세상 염려에만 휩싸여 있지 않은가? 뭐 이러다 죽으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천국에는 들어가겠지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천국을 말하는데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막연하게, 아유 뭐 천국 좋은 곳 가겠지. 형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인내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평상시에도 미약한데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나 힘없이 타무너져요. 내 믿음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타무러지는 모습. 이게 우리의 실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이 굳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 누구 보면 알 수 있죠? 이 서신을 쓰신 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 믿노라,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목숨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뭐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잖아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세상을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만 나는 믿음을 두고 사랑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시험이 닥치자 다 무너졌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죠. 너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텐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회복시켜주세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씀 속에서 근심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굳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야 하나. 지금은 너희가 시련을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슬픔이 있을 것이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되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성도들이 잠시 근심의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지만 여러 시련 속에 마치 아기를 뵌 여인이 근심 속에 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 큰 기쁨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볼 때에 충만한 기쁨,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근심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라고 하세요?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으로 이겨나가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 천국에 둔 소망, 예수님께 둔 소망, 이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누리게 될 기쁨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인내로 살아가라.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기쁨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도요, 거기에 기쁨을 두고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아유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겨내신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이생의 비참함과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과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까지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까지 어떻게 이겨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기쁨과 소망의 현실을 바라보시며 이겨나가셨어요. 그게 어떤 현실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같이 가볼까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chapter 12 verse 1 and 2.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의 현실을 바라보시며 그 현실을 소망하시며 십자가 고난을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대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어떤 현실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라보셨던 걸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완전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것. 그거 바라보시면 십자가 고난도 이겨내셨대. 그렇다면 우리도 거꾸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비결은 이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오로지 비결.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고는 결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사랑의 교제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힘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위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것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기지 못할 고난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없게 되는 겁니다. 무엇도 이긴다고요? 결국은 죽음도 이기게 합니다. 형제 여러분, 잠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을 마치 내 인생의 모든 비참한 현실처럼 여기며 거기에 매여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크고 중한 영광,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 멀지 않았어요. 잠시 후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볼 것입니다. 잠시 후면 이 시련의 과정도 끝이 날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보다 더욱 기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한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실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죠? 하늘을 봤어요. 주님이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신 걸 봤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같은 걸 보며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영광으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우리의 아픔이 영원한 즐거움으로 끝날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고난에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로 끝이 날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도 계속해서 돌이켜 결국은 감사와 찬송으로 가야 돼요. 우리 다윗의 시편 아시죠? 다윗의 시편이 시작할 때는 애가들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 받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왜 나를 버리시고 왜 나를 하나님 왜 이렇게 두십니까? 부르짖고 부르짖는 걸로 가요. 그런데 끝은 항상 돌이켜서 감사와 찬송으로 끝이 나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고 계시는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낙심과 절망만으로 끝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시편을 쓰세요. 시편을 쓴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내 부르짖음을 감사와 찬송으로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만 저와 여러분의 피할 길이 있고요. 거기에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어 마침내 우리를 위해 예비된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과 제가 누릴 거고요.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직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서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이 온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나 세상이나 그 밖에 다른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하고 미련하고 더디믿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말씀에서 난 그리고 예수님께 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천국의 기쁨으로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